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33절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나누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명 감람산 강화라고 부르는 이 말씀의 주제는 종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종말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환난을 잘 대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먼저 예수님이 바라보신 가까운 미래의 환난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성 밖을 수많은 군대들이 애워싸는 걸 볼 때 곧 이 성이 멸망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대비하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21절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환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주변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안전한 지역으로 피하라는 것이지요. 진짜 심각한 지역은 예루살렘 성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피신하라고 하시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일어날 모든 환난이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거역하면 이와 같은 징벌이 있을 거라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대항할 때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미가, 스가랴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고 거절하는 백성들을 징벌하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로부터 돌아선 백성들을 말씀하신 그대로 벌해 오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을 예루살렘과 그 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이 흐른 뒤 징벌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날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학살과 살육이 계속되는 그날에 가장 불쌍한 자들은 아마도 아이 뵌 자들, 젖 먹이는 자들일 겁니다. 그날에 수많은 사람이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이 이방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예고하신 예루살렘 멸망의 참혹한 모습입니다. 40년 후에 이 일은 일어났지요. 로마 티투스 장군의 군대들이 성을 애워싸서 완전히 고립되었을 때 역사의 기록을 보면 굶주림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삶아먹었고 약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특별한 기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자기 골육 유대인들을 간절히 생각하며 한 말과 비슷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에도 기한이 나오지요.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둔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그동안 유대인 중심으로 흘러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 중심으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럼 유대인을 위한 미래는 이제 없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면 밟혔던 유대인들이 속량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두 번째로 나오는 인자의 날입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서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또 온 세상이 암흑에 휩싸이고 바다에도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이 날의 징조는 참으로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기절할 정도로 무서워할 겁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여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내 예수께서 등장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서운 징조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 즉 하늘에 무서운 징조가 일어나고 땅과 바다가 흔들리고 마침내 인자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비록 무서운 일이 일어났지만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시지요. 이날의 유대인들은 마침내 머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 너희 곧 유대인의 속량이 시작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마태복음에 따르면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또 다른 대상이 등장하는데 바로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들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며 통곡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기한이 이제 끝났고 그들에 대한 심판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고 그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대적으로 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장차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임할 속량의 날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잘 대비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29절로 30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예수님의 비유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였는데요. 겨울에 나무는 잎이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생명력이 조금도 없어 보이지만 곧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올 것을 알고 곧 열매를 맺을 것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조금 전까지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올 때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31절로 32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에게 속량이 찾아온 날부터 이 땅에 시작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전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고 대비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큰 환란이 일어나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생기고 바다와 파도가 요동하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환란의 시기가 길지 않을 거란 의미입니다. 한 세대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징조가 일어날 때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말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맞춰진 종말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의 때입니다. 아직 충만한 수가 채워지지 않았고 아직 유대인의 회복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1월 성신의 징조도 없고 천체가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는 징조도 없습니다. 즉 환란이 있기 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즉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순으로 그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입니다. 휴거라고도 부르는 이 날은 아무런 징조가 없이 갑작스럽게 도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환란이 있기 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걸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재난과 핍박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호명되고 공중으로 들림받는 구원에 모두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